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산 조세희 원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함께 일손을 놓고 사장을 만나 단판하기로 했던 아이들의 배신으로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공장에서 쫓겨났다. 승용차 안에 사나이가 남은 입주권을 25만원에 모두 샀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 식구들에게 악몽과 같았다. 식구들은 집을 나온 나를 찾아 헤매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몰려왔다. 식구들은 계속해서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자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부쉈다. 아주 쉽게. 지섭이 철거반장의 얼굴을 때렸고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달려와 지섭을 때렸다. 사람들은 땅바닥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던 지섭을 끌고 갔다. 거실에 걸려있는 부엉이가 네 번을 울었다. 이렇게 긴 밤을 세워보기는 처음이다. 한밤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나의 17회는 얼마나 긴 것인가. 그러나 큰오빠가 셈해본 우리 선조 대대로의 세월에 비하면 17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달에 가서 천문대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달에선 머리카락 좌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지섭의 책에 의하면 머리카락 좌의 성우는 50억 광년 저쪽에 있다. 50억 광년, 50억 광년에 내가 살아온 17회를 되어볼 순 없겠지. 천년이라고 해야 모레 몇 알이 될지 몰라. 50억 광년은 내겐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야. 내가 영혼을 느낄 수 있을까? 만약 영혼이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다면 죽음을 통해서 그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 난 침대에서 일어났다. 침대가 흔들렸으나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만약을 위해 한 번 더 약병의 뚜껑을 열고 수건을 대어 흔들었다. 그 수건으로 그의 입과 코를 가볍게 누르고 열을 세었다. 처음 일이 떠올랐다. 그는 나이 든 사람이 매매 계약서를 쓰는 동안 내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누를 때도 내 옆에 서 있었다. 철거 계고장이 나온 날 내가 동사무소 앞으로 달려갔을 때부터 그는 나를 보았다. 어머니가 소중하게 싸두었던 걸 내놓을 때 그는 내 옆을 떠났다. 돌아서면서 그는 바른 손을 내려 나의 가슴 쪽을 살짝 건드렸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돈을 받아들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걸 아무도 못 봤다. 난 억지로 울음을 참았다. 그의 승용차는 동사무소 게시판 앞에 세워져 있었다. 난 승용차 앞에 서서 그를 기다렸다. 그는 그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내려왔다. 나를 보자 우뚝 섰다.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넘겨주었다. 그는 그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날 기다렸나?
네.
왜?
우리 것도 그 검은 가방 안에 있나요?
이 안에 있겠지 뭐.
그걸 따라 나왔어요.
어떻게 하려고? 말을 해봐. 어떻게 할 거야? 난 가야 하는데.
그건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내가 돈을 주고 샀거든.
그는 열쇠를 꺼내 승용차의 문을 열었다. 검은 가방을 넣고 그는 차에 올라탔다. 내가 손바닥으로 유리문을 두드렸다. 그가 반대쪽 문을 열었다. 그의 차에 올라탈 때에서야 기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기타를 받아서 뒷자리에 놓아주었다. 차는 행복동을 떠나 낙원구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운전을 하면서 나의 얼굴을 보았다. 차가 빨간 신호를 받자 나의 머리에서 펜지꽃을 가져다 냄새를 맡았다. 그는 작은 꽃송이를 왼쪽 윗주머니에 꽂았다.
우리 집은 영동이야. 조금 가다가 내려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
싫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가방을 강탈해 갈 셈이야?
생각 중이에요.
아, 좋아. 그렇다면 너에게 할 일을 주지. 대신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쫓을 거야. 사실은 전부터 널 봤어. 예뻐서. 네가 내 앞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안 돼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용한 어떤 사람보다 많은 돈을 줄 용의가 있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로서는 생각해볼 것도 없었다. 큰 오빠는 우리 집을 짓는데 100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난 그 말 뜻을 잘 몰랐었다. 큰 오빠의 말에는 물론 과장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거짓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내가 17살이 되자 여자가 가져야 할 가족과 가정에 대한 그 전통적 의무가 어떤 것인가를 은연중에 가르치려고 했다. 순결도 입이 닳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내가 집을 나와 한 생활을 알았다면 어머니는 목을 맸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었다. 제일 먼저 옷을 맞춰주었다. 한꺼번에 여러 벌을 맞춰주었다. 난 그를 위해 치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아파트는 영동에 있었다. 사무실도 영동에 있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주택에 관한 신문 기사를 오려 스크랩북에 옮겨 붙였다. 날마다 같은 일만 했다. 그의 광고도 날마다 신문에 났다.
잠실은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잠실 아파트에 대해 상담하실 분은 지금 곧 전화를 하세요. 은하는 당신의 성실한 부동산 안내자입니다. 은하 부동산. 어때? 이 정도면 전화를 한번 걸어보고 싶겠지?
네.
이 신문엔 주택 분양 광고를 했는데 어디? 여기 있구나. 신천호대교 잠실지구 강남 1로에 붙은 급속도 발전지역. 꿈이 깃들인 주택을 염가 분양 중이오니 이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은하주택. 야, 아주 잘 나왔는데.
그는 우리 동네에서 사온 아파트 입주권을 45만 원에 팔았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29에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재개발 지구의 표를 거의 몰아 사들이다시피 했다. 그의 집은 부자였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작은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했었다. 그는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었다. 밤에 아파트로 돌아오면 그는 집으로 전화를 하고는 했다. 그 전화선 저쪽 끝에 그의 아버지가 앉아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한 일을 보고하고 자문도 구했다. 그는 거의 차렷자세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거실에 앉아 일을 하는 동안 가정부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가 식탁에 앉기를 기다렸다. 그의 어머니가 보내준 가정부였다. 그는 그 가정부에게 별도의 돈을 주었다.
네, 자, 받으세요.
예?
이 돈을 주는 이유를 알겠죠? 집안 식구들이나 어머니께 영희에 관한 일은 모두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이거면 주무실 곳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받으시고 오늘부터는 밖에 나가서 주무세요. 제가 저녁 먹고 나면 치우고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나는 처음 약속대로 그에게 안 돼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안 돼요라고 말하지 못했다. 난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과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는 출생부터 달랐다. 어머니는 나의 첫 울음이 비명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나의 첫 호흡이 지옥의 불길처럼 뜨거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첫 호흡은 상처난 곳에 산을 흘려넣는 아픔이었지만 그의 첫 호흡은 편안하고 달콤한 것이었다. 성장 기반도 달랐다. 그에게는 선택할 것이 많았다. 나나 두 오빠는 주어지는 것 이외의 걸 가져본 경험이 없다. 어머니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우리들에게 입혔다. 그는 자라면서 더 강해졌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반대로 약해졌다. 난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오빠들은 다른 공장에 취직이 되어 일을 나갔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잠이 든 듯 만 듯한 상태에서 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는 했다.
영희야, 너 집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엄마, 그의 금고 속에 우리 아파트 입주권이 들어있어요. 그걸 맨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팔리기 전에 그걸 꺼내가지고 갈게요. 엄마, 난 그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요.
안 된다. 누가 너더러 그런 짓 하라고 했니? 빨리 일어나서 옷 입어라. 어서.
안 돼요, 엄마.
영희야, 우린 성남으로 가기로 했다. 빨리 일어나거라.
안 돼요.
너희 증조 할머니 동생 한 분이 시체로 수리조합 본물에 막혀 있었단다. 왜 그랬는지 아니? 주인 서방과 잠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이야. 주인 여자가 너희 증조 할머니 동생을 매질해서 숨지게 했다.
엄마, 전 달라요.
같아.
달라요.
같아.
달라요, 엄마.
이런 망할 것.
몸부림치다 눈을 떠보면 밤중이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날 줄 몰랐다. 그는 나를 좋아했다. 그는 완전하게 나를 좋아했다. 그래서 난 도덕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난 금고에서 우리의 것을 꺼냈다. 그의 금고 속에는 돈과 권총과 칼이 함께 들어있었다. 난 돈과 칼도 꺼냈다. 난 그의 얼굴에서 수건을 떼고 약병의 뚜껑을 닫았다. 나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약이었다. 첫날 그 약이 괴로워하는 내 몸을 마취시켜 잠속으로 몰아넣었다. 난 손가방을 열어 그 안의 것들을 확인했다. 모두 가지런히 넣어져 있었다. 난 옷을 입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난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다. 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기다렸다. 택시는 불을 켜고 빈 영동 거리를 달렸다. 어지러워 눈을 감았다. 잠깐만 차 좀 세워주세요.
예?
세워요. 차를 좀 세우라고요.
괜찮겠어요? 어디가 많이 아픈 겁니까? 멀미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럴 땐 찬바람을 쐬면 한결 나아지죠. 이 새벽에 손님 혼자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난 담배 한 대 피울 테니 잠깐 바람을 쐬시오.
날이 밝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누워 난 한겨울 동안 어머니는 취로장에 나가 일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설 때마다 맞았던 그 새벽의 빛깔을 이제 알았다. 내가 탄 택시는 남산 터널을 빠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다. 주인들은 아직 잠자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구할 자비는 없었다. 난 낙원구에서 내렸다. 난 낙원구의 거리와 골목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면서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매매증서를 꺼내 찢었다. 나는 곧장 행복동 동사무소를 향해 갔다. 동사무소는 아침부터 붐볐다. 내가 줄 뒤에 가서 서는 것을 건설 개원이 힐끗 쳐다봤다. 그는 일을 하다 말고 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출연 최덕희, 홍소영, 김호정, 이영아, 하성룡, 그리고 기술 김길호,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오혜원,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조세희 원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